이사야서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다 같이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쓰셨던 단어를 저희가 설교 제목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인데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잊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온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정적인 단어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서 보면 23절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26절에 가면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육체가 그런 다음에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두 번 반복을 하는 것은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쉽게 생각을 해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서 관계를 놓고 보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려운 일을 만난 자녀가 있다고 한번 가상을 해봅시다. 힘든 일을 당한 자녀가 있어요. 그게 딸이 됐든 뭐 아들이 됐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잊지 않고 있을게. 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아빠가 잊지 않고 있을게. 엄마가 잊지 않고 있을게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조금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네 아빠잖아. 내가 네 엄마잖아. 너 힘든 일이 있을 때 얘기해. 내가 다 해줄게. 넌 내가 네 아빠라니까. 아,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뭐 가진 건 개뿔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전능자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 안 잊어버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 내가 너의 아빠야 우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생활 속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보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럼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손을 들고 기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손을 들고 하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치를 든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성경으로는 시그널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다른 영어성경에서는 banner이라는 말이에요. 깃발을 높이 들다. 사인을 보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고 깃발을 드셨을까? 기치를 드셨을까?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은 지난주의 본문과 약간 그 대상이 바뀌어져 있어요. 지난주까지는 계속 시온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냐면 열방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예루살렘 사람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열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방들이,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 들었으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면 갈 수 있긴 몰라도 이 이방 사람들은 시온으로 돌아오는 방법을 몰라요. 그리고 어디 있는지 방향이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예루살렘이라고 안 그랬어요? 뭇 나라를 향하여 손을 들 것이다. 민족들을 향하여서 기치를 들 것이다. 그러면 대상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손을 들고 기치를 들었다고 그런가 하면 손을 드는 거는 가까운 사람한테 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나 여기 있어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는 이야기고요. 깃발을 들었다 기치를 들었다는 거는 저 멀리 있는 사람, 내 손을 잘 못 보는 사람에게,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 깃발을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세요. 이렇게 흔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근 각지에 있는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아주 잠깐만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의 복음은, 구원의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꾸준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 가서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아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르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한 줄기예요. 하나님은 한 백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 우리 성경을 보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고 난 다음에 보라가 들어가야 돼요. 앞에 영어 자막이 있는데 앞에 칸이 좀 모자라서 영어 성경 구절은 좀 작은 글자로 했거든요. 여기 보면 Thus says the Lord God 그런 다음에 Behold라는 단어가 있죠. 보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느냐? 내가 문 나라를 향해서 하이 하고 손 흔들 거고 저 멀리 있는 민족들에게 깃발을 들 거야.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은 우리처럼 말로만 툭 던져놓고 약속 안 지키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저희 이게 나중에 저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이르지 마세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한테 왜냐하면 이 방송 용어는 아닌데 용서해 주세요. 뻥친 게 많으세요. 내가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뭐 성적표 옛날에는 수음이 양가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수 받아오면 뭐 해줄게 그랬는데 안 지킨 것도 좀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와라 라고 하는 말이 왔더니 하나님이 뭐 알아서 살아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라 그랬으면, 나 여기 있으니까 와라 그랬으면 온 사람들을 책임지신다 안 지신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은 약속이 동반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은 반드시 약속이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손을 든다, 기치를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가 에스겔서에 있는, 이사야서 13장에 있는데요. 이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자막이 있지만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우다, 기치, 소리를 높여라, 손, 이러한 문구가 이사야서 13장과 여기 밖에는 없는데 그만큼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손을 들고 기치를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언약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율법도 몰랐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도 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도 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 맞게끔 포용할 사람과 포용하지 않을 사람들을 구분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따로 정해요.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설령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품 안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온 분이라면 그분이 과거에 어땠든 간에 우리는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뭐냐면 시온이 스스로, 그러니까 열방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깃발을 흔들고 손을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행위이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이방인들의 열방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구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너의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너의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에? 지금 이방인들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을 들고 깃발을 세운 게. 그렇죠?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오는데 시온으로 오는데 예루살렘 백성들.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그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그들이 돌아올 때 기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아니 싫으면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오겠어요? 질질 끌고 오지.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허리에 내 끈 하나 묶고 저쪽 사람에다가 허리에 끈 묶고 그리고 끌고 오지. 그거 뭐 안고 와요. 힘들게. 그걸 왜 메고 오느냐고요. 그런데 안고 오고 메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행동이에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목사님 성함인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Let the nations be glad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써요.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를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책은 선교에 관한 책인데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는 열국으로부터 선택된 교회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까지 있어야 할 끊임없는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목사님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잖아요. 본래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때 뭐가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마치 지금 열방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을 품에 안고 메고 시온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메고 업고 메고 품에 안고 시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으로 이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품에 안고 메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사명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지상에 이 땅 위에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가 선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그 선교를 그러니까 또 해외 선교를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100명의 해외 선교사님을 도와요. 무슨 목록을 자랑하듯이 쭉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 선교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 선교지며 여러분들이 함께 친구들하고 모여서 산에 등산을 가고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치고 운동하는 그 자리가 선교지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 열방들이 안고 메고 온다라는 말을 사랑이고 부드러운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하고 여러분과 같이 테니스를 치는 사람 혹은 운동 골프를 같이 하는 사람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머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몇 분들은 이미 들으신 이야기일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인이 아니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핍박을 했어요. 엄청나게 큰 핍박을 했어요.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던 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외가 쪽에서 위로 이모가 네 분이 계시고요. 위로 외삼촌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막내세요. 이 다섯 명이 네 명의 이모와 한 명의 외삼촌이 저희 어머니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세로까지 가게 되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었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예수 믿기를 원하고 언니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빨래 없는 돈도 없으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외갓집에 가면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러면 외삼촌은 그냥 욕하고 온갖 수모를 다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척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 나갈 때 저 위에 있는 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Now you are entering a mission field. 여러분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선교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이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열방들이 가지고 있는 반응이 뭐냐면 사랑과 복종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왕들은 즉 열방의 왕들이에요. 너의 양부가 될 것이다. 왕비들은 너의 유모가 될 것이다. 키운다라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케어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왜요? 구원의 반열에 같이 들어가니까. 그게 너무나도 기뻐서. 근데 그 다음은 더 심해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왕들과 왕비들이 시온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너의 발에 있는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거 무슨 네일샵에서 풋케어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핥는다고 그런 표현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시온이잖아요. 오늘날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존경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무시당하는 공동체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왜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왜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이 그만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직분자들이 목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이 욕을 먹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실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손가락질을 한다니까요. 교회가 저딴 식으로 한다. 저것도 목사래라고 손가락질 한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저 사람은 목사니까 나는 못해도 목사는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기준보다 도덕의 기준보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높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로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귀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건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1,000명, 2,000명 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학박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는 귀한 모임이라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목사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요? 예, 그것도 뭐 조금은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건물이 있어서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교회 주일날 점심 나오는 게 맛이 있어서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500명이 되고 갑자기 1,000명이 되는 그냥 한꺼번에 훅 하고 부흥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서 여러분이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교인인 것을 자랑하십시오. 근데 자랑하는 이유가 확실해야 됩니다. 목사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밥 때문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이유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 Christ-centered church.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선교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24절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이런 예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절은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내어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 저 이방인들이 여호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쟤네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 욕 한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저런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겪어봤거든요. 저런 사람의 행동을 보고 저런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절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용사가 빼앗은 것 아니냐. 바벨론이 빼앗아갔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와. 저 사람들을 다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건져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6.25 사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한국전쟁.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경험도 해보셨을 텐데 부산까지 초기에 밀려 내려가잖아요. 부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아 우리는 다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회의론자들이 있었어요. 아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여곡절 속에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9.28 서울 수복을 되어지고 우리 도윤이 생일 9.28 서울가 수복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일사후퇴. 장로님 저 괜찮죠? 역사 공부하는 거. 일사후퇴가 딱 생겼는데 그때 누가 같이 내려와요? 중공군이 내려오잖아요. 인해 전술 밀고 내려오잖아요. 그때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라고 회의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도를 만나고 집이 홀라당 다 타고 뭐 허리케인 때문에 뭐 토네이로 때문에 다 망가지고 다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절망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신앙을 갖고 산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환난 때문에,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눈앞에 있는 아픔 때문에 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를 대적하는 원수를 내가 대적하겠다. I will do it. 내가 대적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끝났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우리는 좌절해요. 절망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을 갖고 산다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내가 한다니까. 나 여기 있다니까.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법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 얘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얘는 이런 짓도 했고 저런 짓도 했고 그래서 막 어큐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거든요. 하나님께 재판하는 게 막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변호사가 짠 하고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 변호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등장을 하셔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재판장님,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재판장님, 이 피고가 죄인인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죄의 더러운 옷은 내가 다 벗겨버렸고 나의 새로운 옷을 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보혈의 옷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사탄은 옆에서 계속해서 뭐라, 아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저놈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Shut up. 입 닥쳐. 얘는 내 아들이 대신 목숨 바쳐서 살린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마귀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절망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호소가 아니라 내가 해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26절 끝에 있어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건 말고 또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앞에 이제 성경 있죠.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요 너의 구속자요 너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래도 되죠. 근데 거기 무슨 단어 넣었어요? 야곱이라고 넣었어요. 야곱이라고 넣었어요. 왜 야곱이라고 넣었을까요? 이사야서를 꾸준히 들었던 분들이 이제 아라고 이제 힌트를 얻으실 텐데 왜 야곱이라고 넣는가 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도망갔죠. 잘난 척하고 사기치고 막 그러다가 얍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쩌면 나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여러분하고 똑같지요? 우리가 그랬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 이름 너무 더럽다.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전능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더럽고 추악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얘야 내가 전공필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자인데 전공필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는 땡땡땡의 하나님이다. 다 같이 여러분 이름 넣는 거예요. 또 땡땡땡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름 넣으세요. 시작. 나는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부족해서 자빠지고 실수해서 더러운 구렁텅이에 들어가고 온갖 때를 다 묻히고 살아도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대적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믿고 이번 남은 1년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멋있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